지난달에 어느 분과 식사를 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제가 먹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면은 맛집 찾아다니는 게 취미거든요. 친한 친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 천국 가면 맛있는 음식 못 먹을 텐데 죽기 전에 열심히 먹자. 그리고 둘이 함께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듣고서 천국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잘 믿는 분이고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약간 놀랬습니다. 제가 말을 했죠. 천국에는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고 맛난 것도 끝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부활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몸은 이 지구상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지구상에 살아도 물고기는 물속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받았고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기에 적합한 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원히 살기에 적합한 몸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완벽한 몸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몸입니다. 몸이 있다는 것은 먹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음식이 있다는 것인데 왜 천국에 맛있는 것이 없겠어요? 성경에 보면 천국 잔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환경이 지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안 되지. 토질도 좋고 종자도 좋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완벽하다는 것이요. 입맛도 더 좋아질 것이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빨이 시려서 못 먹고 소화 안 돼서 못 먹고 살찔까 봐 못 먹고 그런 걱정 없는데 우리 혀가 느끼는 맛이라고 하는 것은 쓴신짠단, 쓴맛, 신맛, 단맛, 짠맛밖에 못 느끼지만 부활한 우리의 몸의 미각은 엄청나게 개발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잠들어 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미각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가 좋아진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얼마나 그 맛이 다양하고 오묘하고 신비롭겠습니까? 또 우리의 시각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가 좋아진다면 얼마나 같은 걸 보면서도 찬란한 색, 컬러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음식도 더 다양하게 예쁜 색깔로 더 좋은 입맛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뿐입니까? 천국에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음식 종류가 끝도 없죠. 그러자 그분은 그 말을 듣더니만 음식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았는데 그 미련 버려도 되겠네요. 목사님 천국 빨리 가고 싶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영원한 삶이 계속되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죠. 영원이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더 좋아지는 살맛 나는 삶이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만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저는 한없이 지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오래 믿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좋은 음식도 많고 재미있는 운동도 많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치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좋은 책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감격이 끝없이 끝없이 넘치는 곳이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뵙고 그 영광에 취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목사님은 죽음과 천국을 연구하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에게 자꾸 알려주시면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끝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몸의 부활. 그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세에서 몸이 없는 영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주에서 구원받은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령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몸으로 영생하는 것이고 우리는 비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진정한 인간. 그래, 바로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감격하는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이틀 동안 더 머무셨는데 그동안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얘기를 나누었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왔더니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와서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말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젠가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오빠는 살아날 수 있겠지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부활이란 그렇게 먼 훗날 언젠가 일어날 막연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언제나 경험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27절에서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고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외치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을 보시면서 돌을 옮겨 넣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무덤은 시신을 배로 동인 다음에 굴 속에 안치하고 바깥에 무거운 돌로 꽉 막아 놓았거든요. 그러자 마르다가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돌을 옮겨 놓으라 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베옷을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틀려도 좋으니 대답을 시도해보세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것이 부활인가요? 아닌가요? 죽어있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듣고 걸어 나왔는데 이게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거든요. 근데 나사로는 조금 더 살다가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럼 부활이 아니면 뭐야?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소생.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조금 더 살다가 다시 죽는 거니까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살려주셨냐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분으로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 돌아가실 텐데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 그렇다면 그분이 왜 죽어요? 안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죽는 이유는 진정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죽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진정한 부활은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전제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전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이 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하죠. 맞죠? 살아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진정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상태가 죽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 존재와 같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살아서 시퍼렇게 내가 활동하니까 살아있다고 하지만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요. 보기도 아름답고 싱싱하고 냄새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꽃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요? 뿌리가 잘려 있잖아요. 그래서 꽃병에 심겨져 있잖아요. 보기에는 좋지만 생명의 문제를 놓고 보면 죽은 거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가의 잡초는 초라하고 이름도 모르지만 살아있죠. 왜?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서 생명을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을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을 때 나사로가 그 부름을 듣고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죽어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정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야, 내가 다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만 내가 나중에 부활한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음성에 응답하여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나중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사건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나사로 개인에게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 인간이 육체로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사건은 우리 모두가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알죠.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가져보셨나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다시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이 내가 갈 곳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느낌과 깨달음과 기쁨과 감격을 느껴보셨나요? 이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그 깨달음을 가진 후에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살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린 것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개인들이나 집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이미 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이스라엘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공식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나사로처럼 죽어있는 자를 다시 불러내어 살리기 위하여 죽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러므로 부활과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도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시는가? 암흑에야 나오라! 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있는 그곳에서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보고 십자가로 나오면 너도 부활하고 생명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사람,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은 진정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 사건이 옛날 나사로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반드시 이 사건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평범한 목사님이에요.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목사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싹 바뀌었어요. 아주 뜨겁고 열정 있고 능력 있고 화끈한 목사님이 됐어요.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해 겨울인데 새벽 예배 마치고 급히 갈 데가 있어가지고 큰 길로 막 뛰어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앞에서 걸어오는데 해골이더라는 거예요. 사람 얼굴과 해골이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해골들이 많이 보이면서 그들이 어디론지 막 바쁘게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와 있지? 깜짝 놀랐는데 무서워가지고 택시를 딱 잡아가지고 탔는데 어디 갑시다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자기를 딱 돌아보는데 해골이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 택시를 출발하고 막 가고 있는데 길가의 곳곳에 진짜 사람들의 모습이 몇 명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실상을 보게 해주었구나.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는 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구나. 그 후로 완전히 변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화끈하게 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삶의 자세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멋있는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건강한 사람도 많고 내가 과시하는 사람도 많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뿐입니다.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다들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부활 같은 진정한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다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장받은 사람,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만 부활 부활 그러니까 아 너무 막연한 얘기 아니야. 내 코가 석지 않대. 뭐 죽은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부활 얘기를 왜 이렇게 목사님은 열을 내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부활이란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윤리는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는 세상의 모든 윤리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원래 칸트가 윤리학자입니다. 철학도 했지만. 근데 아무리 윤리 말해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윤리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되고, 왜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죽음은 끝인데 멋대로 살다 죽는 게 낫지. 왜 정의, 자유, 평등, 성, 선, 진리, 인내, 사랑의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말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인생을 모르는 것이고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거죠. 부활을 알고 그 빛에서 인생을 바라보아야만 아 세상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모든 가치의 종점이며 우리의 최후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의 빛으로 볼 때에 나의 미래를 알 수 있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역사의 궁극적인 미래와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몇 분은 새로운 분을 초대해서 교회로 오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상태죠. 그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맨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나오는 게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죠, 그죠? 나머지는 누가 하시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정말 산다고 했지만 산 게 아니구나. 나는 이 세상에 묶여 있었구나. 나는 죽어 있었구나. 이제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떠났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바로 무덤에서 나오는 일인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십자가의 부르심을 듣고 무덤 밖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도 교인 중에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오늘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바라고 오늘 초대받은 손님들도 반드시 나사로야 나오라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시는 십자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매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주께로 나가는 은혜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 제목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소서.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손님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오늘 저녁 부활절 찬양 예배가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다 참여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무덤을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도 무덤에서 나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약속된 진정한 부활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교회까지 왔습니다. 무덤에 입구 돌을 치웠으니 주께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소서. 아무개야 나오라고.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칭칭 동염했던 수족을 묶어놓았던 배를 풀어버리고 다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부활절 찬양 예배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 생명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